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골로새 교회. 빌립보서 1장 1에서 3절과 골로새서 1장 1절 2절을 읽어보라. 빌립보와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바울은 각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른다. 이 전형적인 인사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통해 거룩한 나라로 구별된 것과 같이 그들도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두 서신의 인사말이 서로 유사한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신약 성경이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들이 교회에서 특정한 사역을 맡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울은 이들 도성의 교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약의 다른 책에 교회의 직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 기록은 태동기부터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중요성을 확증한다. 디모데와 에바브라 같은 동역자들을 훈련하고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은 바울의 우선순위였으며 이 일은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노력을 강화했다. 다시 말해 그곳에는 선교와 새신자 정착 모두에 대한 전략적 자세가 있었던 것이다. 1850년대 에드벤트 리뷰 앤 사바스 헤럴드지의 수많은 기사가 보여주듯이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은 신약 성경의 교회 조직 모델을 따랐다. 제임스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거룩한 질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하기에 충분하다. 만약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영감으로 주어졌을 것이다. 에드벤트 리뷰 앤 사바스 헤랄드 1853년 12월 6일. 바울이 이 교회들의 편지를 쓰기 훨씬 전에 사도들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재직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의 교회 조직은 진리의 사신들이 복음으로 개심자들을 얻게 될 다른 모든 지역의 교회 조직을 위한 본보기가 될 것이었다. 사도행적 90일. 바울이 편지를 작성할 때 가끔 대필자를 활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디모데 역시 다른 편지에서도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대신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서신 역시 그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보여준다. 교훈입니다. 빌립보 골로새에 동역자를 훈련시키고 지도자들을 돌보는 일은 바울의 우선순위였다. 그곳에는 복음 전파와 교회의 보존에 대한 전략적 자세가 있었다. 묵상.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감옥에 갇히지 않은 자유로운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 혹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함. 바울의 마음은 죄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불탔으며 그는 영혼 구원 사업에 그의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그보다 더 헌신적이요 끈기 있는 일꾼이 생존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는 받은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 그는 구주에 관하여 설교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기회를 잃지 아니하였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들을 세웠다. 사도행적 367. 우선순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지혜를 본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변화와 세속화의 물결에 씨름하는 주의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옵소서. 복음 안에 교제하며 그리스도 날까지 자라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마침내 드러난 추악한 우리들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침내 드러난 추악한 우리들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3장 1절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이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이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일 다음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일백으로 정혼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함해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다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구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네리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뭐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마르르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네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왕이 상유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이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리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상태는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봤고, 그래서 몇 가지의 이 사실들을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살펴본 것은 분노는 선택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선택임을 알 때 우리가 그 분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분노를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사실은 분노가 분노하는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드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분노는 초기에 제압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사인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사인들을 면밀히 살펴서 그러한 사인들이 올 때 지금 나의 분노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서 끝까지 분노 속에 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초기에 진압해야만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분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별의 차이, 또 문화적 차이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바라볼 때 다른 그 모습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노 관리를 위해서는 쓸데없는 당위적 기대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쓸데없는 당위적 기대를 바꿔야 합니다. 2007년 2월 19일 서울에 사는 54살 A씨는 차례를 지내러 큰 집에 가지 않았다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54살인 아내 B씨를 폭행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번 설에는 큰 집에 가지 않기로 합의했으면서도 남편이 술에 취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부부싸움을 벌인 끝에 아내를 때린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이 화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남편의 생각 속에는 설에는 큰 집에 가야 한다는 당위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분노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당위적 기대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당위적 기대가 분노의 원인이 되므로 쓸데없는 당위적 기대를 바꾸어야만 지혜롭게 분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가진 당위적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것이 당연하게 해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지치료 심리학자인 앨리스는 분노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기대와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정해야 한다고 믿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1등하는 사람도 있고 꼴등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에 대한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종일 집에서 아이 돌보는 전업주부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최소한 조금이라도 아이들과 놀아줘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남편 입장에서는 종일 회사에서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이제 집에 와서는 쉬어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정에 대한 기준이 사람과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분노를 일으킵니다. 자기 가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가진 당위적 기대는 그 개인이 살아온 경험, 또 성별,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당위적 기대의 기본 도식은 그는 혹은 그들은 그리고 나는 뭐뭐 해야만 해. 또 다른 생각은 그는 그들은 나는 뭐뭐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 당위적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당위적 기대가 분명할 때 내가 가진 당위적 기대를 충족되지 못하면 거기에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라면 반드시 뭐뭐 해야 되는데 또 여자라면 반드시 뭐뭐면 안 되는데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면 그러지 못한 상황이 돼버리면 거기는 반드시 분노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31살 강모 씨의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오후 5시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는 29살인 그의 아내 김모 씨가 역시 술에 취해 3살 된 딸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자 아이를 데리고 술을 마시러 다니느냐며 아내를 때렸습니다. 쓰러진 아내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급성 뇌출혈로 사건 발생 4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남편 강 씨의 진술에 의하면 아내가 딸까지 데리고 나가 술을 마신 것도 화가 나는데 너도 마시는데 나는 못 마시냐라고 말대꾸를 해서 홧김에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남편이 가진 당위적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또 여자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기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말대꾸해서는 안 된다는 기대감을 그는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당위적 기대감이 손상됐을 때 그는 불같은 화가 났고 그래서 살인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분노는 상대방이 잘못했고 나는 옳다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또한 돈 못 번다고 남편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36살 최모 씨는 남편 47살 이모 씨와 술을 마시던 중에 돈도 못 벌어오는 게 무슨 남편이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찔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일을 해 일당 2만 5천 원을 벌어오는데 남편은 7년 동안 돈 한 푼 안 벌고 집에서 놀기만 하자 불만이 쌓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아내인 최모 씨가 가졌던 남편에 대한 기대감은 뭐였습니까? 남편이라면 그 가족의 가장으로서 최소한 경제적인 면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거녀에게 멸시당했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4명을 살상한 김모 씨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46살 김 씨는 멸시당했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처남을 살해하고 동거녀 등 3명에게 중화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송년회에서 일어났습니다. 39살이었던 동거녀 고 씨, 그리고 36살인 처남 등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돈도 벌어오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말다툼을 벌인 뒤 귀가에서는 고 씨 등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집에 불을 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세 가지 사건에서 있었던 당위적 기대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사례는 그녀가 말대꾸를 하면 안 돼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그가 7년 동안 돈 한 푼 안 벌고 집에서 놀면 안 된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그들, 즉 동거녀와 처남이 나를 멸시하면 안 된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이런 당위적 기대감이 무너질 때 사람은 분노하게 되고 분노의 결과는 모든 사람을 파멸 속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위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가 갖고 있는 당위적 기대가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당위적 기대감이 그것이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타당성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당위적 기대가 정말 타당한 것인가? 두 번째는 논리성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당위적 기대감이 논리적인가? 세 번째는 유용성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당위적 기대감이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유용성인지를 면밀히 살펴서 내가 가진 당위적 기대감이 무리가 없는지 모든 사람이 공감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내 당위적 기대감을 바꿔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의 기대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명확하게 내가 기대하는 것을 상대방이 화내지 않게 만들고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정을 싫지 않고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전달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참 불편해 라고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이 명확히 알고 있을 때 분노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당위적 기대를 소망적 기대로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이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상대방이 불편해질 겁니다. 반발심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갈등의 원인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당위적 기대를 소망적 기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바꿔놔야 합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능하면이라는 단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능하면 아내가 말대꾸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 속에는 해도 할 수는 없지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적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혹시 어떤 상황에서 아내가 말대꾸를 할 때 남편은 아내가 말대꾸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말대꾸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함으로 말대꾸한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를 보면 가능하면 남편이 돈을 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반드시 돈을 벌어와야 돼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벌어오지 않는 남편이 미워집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됩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화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능하면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멸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그들이 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멸시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소망적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당위적 기대감으로 화내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입니다. 아내도 사람인데 말대꾸를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때 아내가 말대꾸해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7년 동안 돈을 못 벌고 집에 놀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돼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거녀와 처남이 나를 멸시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멸시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장 심각한 어려움 속에 빠지는 분노는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자연현상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당위적 기대감은 새 컴퓨터이기 때문에 고장날 수 없다라고 믿을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컴퓨터라 할지라도 고장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현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새 컴퓨터가 고장났다 할지라도 불같은 화를 내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당위적 기대감으로 화내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여섯 번째는 자연적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 어찌 보면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하철이 공짜입니다. 또 자리도 자주 양보를 해줍니다. 긍정적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자연적 현상, 늙었다든지 아프다든지 약하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화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 관리의 기본입니다. 사실 따뜻한 마음은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펄벅이라는 작가가 1960년 초겨울에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농부가 무거운 볕단을 등에 지고 빈 달구지를 끄는 소와 함께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펄벅이 그 농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무거운 볕단을 왜 소에게 지우지 않고 주인인 당신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까? 그러자 이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소는 종일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니 집에 갈 때라도 좀 쉬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1963년 펄벅은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을 발간하는데 그 책머리에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선조들이 매우 따뜻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연한 당위적 기대감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고 그래서 분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 저희들이 로마 바티칸을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오랜 시간 동안 이 걸어서 성경 속으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살펴보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 로마 바티칸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계속 두 시간을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 아마 이 로마 바티칸은 이 캐톨릭의 총 본산이고 또 거기에 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이러시지 않나. 그리고 또 이 바티칸이 워낙 이 웅장하고 또 거기에 수많은 볼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예.
이제 저희들이 겨우 이제 그 바티칸 대성당에 조금 들어가가지고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아마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예.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 말씀해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베드로 대성당은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를 기념해서 십자가 형태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 바깥에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은 높이는 한 45.44m라 그럽니다. 넓이는 114.69제곱미터라고 하는데요. 이 정면에 서 있는 8개의 대리석 기둥이 각각 높이 27m, 지름이 3m나 됩니다. 건물 정면 위쪽에 6m 높이의 열쇠 조각이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앙에 십자가를 들고 있는 예수님 조각상 좌우로 열 제자와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 대신에 침례요한 조각상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조각상과 함께 정면 좌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우리는 바티칸 성당 내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부는 르네상스의 르네상스와 바로크 미술의 걸작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유명한 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미켈란젤로가 1499년 당시에 그때 24살이었는데요. 그때 만든 걸작 피에타, 즉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비통해하는 마리아의 숭고한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거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피에타는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 피에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마리아가 안고 있는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성당 정면 현관에 들어가서 성당 안 오른쪽으로 가면은 벽면 유리창 뒤에 있습니다. 이 유명한 것이죠. 예수님과 마리아의 조각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아주 절묘한 만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조각은 그 미켈란젤로가 젊었을 때에 만든 대표작인데 제가 아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마리아의 가슴 부분에 이 띠가 하나 이렇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 띠 위에 미켈란젤로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보신지 모르겠어요?
전 잘 못 봤습니다. 예.
이는 그 이 피에타의 작가에 대해서 아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비에타가 말이죠. 그 미켈란젤로가 한 것이 아니다. 또 어떤 다른 조각가가 했는 것이다. 아주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미켈란젤로가 밤에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곳에 가서 피렌체 사람 미켈란젤로 보나 로티 이렇게 그 문구를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 후에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오만함을 깊이 후회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후에 어떤 작품에도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독 이 피에타에만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1972년 5월 21일 헝가리 출신의 라슬로 토트가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외치면서 이놈의 망치를 갖고 그 피에타를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마리아의 얼굴과 한쪽 팔이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그 부스러기들을 다 수거했는데 아주 작은 부스러기까지 수거해가지고 하나하나 이 피에타를 복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탄 유리로 보호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멀리서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피에타상 뒷벽에 보면은 빈 십자가가 있고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라틴어 머리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천장에는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프레스코와 벽화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꼭 이곳에 가시면은 이 피에타와 함께 꼭 인증샷을 찍도록 하십시오.
저는 제 얼굴은 안 넣고요. 네. 그것만 사진처럼 찍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아주 그래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피에타 이렇게 해서 인증샷을 찍으면은 아주 기념이 될 것입니다.
무슨 거기 있는 게 진품인 거죠?
그렇죠. 예, 진품입니다. 성당 내부 오른쪽 또 이제 첫 방에 보면은 이 방이 여러 개인데 이 첫 방에 보면은 십자가의 소성당이 있습니다. 교황 전용 성관기가 거기에 있어요. 교황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미사를 이곳에 나와서 집전을 합니다. 그 맞은편에 보면은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공주의 대리석 작품이 있는데 그녀는 신교에서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자로서 그 무덤이 성당 안 지하 동굴에 있습니다. 이 구교에서 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많은데 사실 이 개신교에서 구교로 개종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 스웨덴의 이 공주가 이와 같은 신교에서 가톨릭 개종했기 때문에 그를 기념해서 그 무덤이 이 성당 안 지하 동굴에 있는 것입니다. 성당 안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에 세바스틴 소 성당이 있는데 그 옆 제단 밑에 보니까 유리관 안에 1676년에서 1689년까지 재임한 교황 이노센트 2세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교황의 시신을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시신의 얼굴과 손은 온통 은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 안에 어찌 이렇게 무덤이 있고 그것도 이렇게 시신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스러웠습니다. 언뜻 이북에 그 김일성, 김정일 묻혀 있는 그것이 떠올렸습니다. 베드로의 시신이 성당 제대 아래에 묻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부터 교황이 선종하면은 제대 아래에 그 시신을 안치해 오고 있는데요. 성당 내부에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이름을 날린 교황들의 시신이 곳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무려 100여 명의 시신이 곳곳에 안장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그 교회 안에, 성당 안에 시신만 해도 100여 명의 그 교황의 시신이 있다고 하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거대한 공동묘지네요. 그렇죠? 교황 공동묘지. 예수님 재림할 때 몇 분이나 이렇게 부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그때 돼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성당 이제 중앙을 도달했습니다. 그 중앙 제대 뒤쪽을 보니까 미켈란젤로의 거대한 돔을 바치고 있는 네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오른쪽 앞에 있는 기둥의 전면 벽에는 베드로의 청동 자상이 있습니다. 아르놀포 디 캄비오라고 하는 그 조각가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청동 자상 말입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왼손에는 열쇠를 베드로가 들고 있어요. 예, 열쇠를 들고 있다는 것은 이 천주교의 이 관습에 의하면, 전통에 의하면은 천국 가는 열쇠는 이 베드로가 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베드로의 왼손에 열쇠가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청동상의 위쪽에 보니까 이 청동상의 발에 입을 맞춰야 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는 그 교황 비오 9세의 모자이크 초상화로 장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대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면제부를 의미합니다. 신자들이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제가 고해 성사하는 자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죄에 따른 벌을 내리는데, 그걸 보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뭐 무슨 간음한 죄를 지었는데 정말 나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걸 용서를 해주는데, 그 대신에 저기 장애인 무슨 마을에 가서 두 달을 봉사를 해라 이렇게 명하면 이 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를 그 입을 맞추면은 청동상의 발에, 베드로의 청동상의 발에 입을 맞추면은 이 대사를 면제해주는 이와 같은 것을 그 행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제 마음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갔을 때도요, 거기 예. 많은 사람들이 입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
저는 안 맞췄습니다.
그래요? 네. 베드로의 축일인 6월 29일에 이 청동상에 금실로 수놓은 이렇게 제의를 입힙니다. 그리고 미사를 집전한다고 합니다. 교황 그레오리우스 7세가 발표한 교황 교서에 보면은 교황은 모든 제후들로부터 발에 입맞춤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라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황 교서는 황제권에 대한 교황권의 우위를 주장한 문서인 것입니다. 발에 와서 그 입을 맞추려면은 무릎을 꿇어야 되고 굴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후들이 교황 앞에 꼼짝없이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중세 그 유명한 암흑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완전히 구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래서 암흑시대를 연출케 한 이와 같은 일이 있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 청동 자상을 볼 때에 그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순례자들이 줄을 서서 그 자상에 발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절묘한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나 입은 안 맞추지 않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순례객들이 어찌나 입을 맞추고 그리고 오른쪽 그 청동 발가락이 말이죠. 이제는 달아가지고 마치 나병 환자의 뭉그러진 발처럼 아주 뭉뚱하게 뭉쳐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참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지고 입을 맞추고 했길래 이 청동이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뭉개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니 정말 베드로에게 축복을 아무리 애걸해 봐야 다 부질없는 일인데 정말 부질없는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치 이 낙순물이 바위를 뚫듯이 무슨 일이든지 끈기 있게 계속해서 꾸준히만 하면은 결국 일궈내고야 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순례객들의 믿음이 세월과 함께 그곳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가시게 되면은 그 구교인이 아니라면은 구태여 그곳에 입을 맞추거나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일이지만요. 세계 어디를 가나 다 쓸데없는 비슷한 현상이 있는 것을 여행을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축복받기를 기원하는 사람들의 줄기찬 몸짓들입니다.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서 어찌나 쓰다듬었는지 유명한 동상들이 말이죠. 조각상의 그 부분만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베로나의 줄리엣 동상도 가보면은 그렇게 하도 사람들이 많이 만져서 윤이 납니다. 전 세계 여행자들이 줄리엣의 코를 만지고 가슴을 하도 쓰다듬어가지고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왜 만복근은 주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지 않고 이 부질없는 일을 행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하면서도 그런 조각품을 보면서도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고 축복을 빌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다 갖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자세하게 상상이 될 만큼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상
예.
정말 그 제 머릿속에도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의 그 이 상을 이렇게 그려보았는데요. 어쨌든 이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이렇게 가셔서 그걸 보시고 내 믿음을 굳게 하는 것도 정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